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제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또 미국 대선 관련 쟁점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9월 넷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영국의 800년 전통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 총장 선거를 앞두고 백인 남성이 아닌 첫 여성 총장이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연예인 목소리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이 달의 뒷면 표본을 연구한 첫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 선택 이어지고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의 시선, 그리고 이 석탄 산업으로 유명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세를 보인다는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VOA 이야기 미국사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네 번째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명왕성 발견의 길을 개척한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총장. 영국 내 800년 전통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이 다음 달 총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총장은 급여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고 사실상 부총장이 대학 관련 일을 맡아서 하는데요. 영국 사회를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옥스퍼드 총장을 맡는 사례가 많아 존경받는 직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옥스퍼드 대학 총장에 올랐던 인물을 보면 보수당 고위 인사들부터 일부 지주 계급 등으로 유서 깊은 과거를 엿볼 수 있다면서 올리버 크롬웰과 올랭턴 공작 같은 역사적인 유명 인사부터 해럴드 맥밀런 전 총리와 크리스 패튼 전 홍콩 총독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21년 만에 치르는데요. 이런 가운데 옥스퍼드 총장직은 총장이 사망 혹은 사임을 해야 선거를 열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21년 만에 치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총장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서 백인 남성 1세기였던 총장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이 오르게 될지 화제가 되는 겁니다. 총장직 후보의 전 보수당 당수 윌리엄 헤이그와 현재 수감 중인 임란칸 전 파키스탄 총리, 그리고 엘리시 안지오리니 현 옥스퍼드 부총장 등 30명이 출마했습니다. 인디펜던트 신문이 그 가운데 5명의 후보로 소개했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윌리엄 헤이그 전 보수당 당수는 1997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이끈 노동당에 참패한 후 보수당 당수가 됐고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노동당 중진 피터 맨데스 의원은 영국 대학에 대한 열정이 강한 인물로 옥스퍼드 대학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전 법무부 차관인 엘리시 앤지오리니 부총장은 2012년부터 세인트 휴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했는데요. 안지오리니 부총장이 당선되면 800년 넘는 옥스퍼드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장이 됩니다. 또 한 명 눈에 띄는 인물은 임란칸 전 파키스탄 총리인데요. 현재 파키스탄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가 영국 대학 총장직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칸 총리는 옥스퍼드 출신이고 8년 동안 브래드포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데요. 지지자들은 칸 총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칸 총리는 부패와 기밀 유출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끝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매튜 퍼스 성공회 신부는 스스로 반체제적이고 반워크 후보라고 주장합니다. 워크는 깨어있는 이란 의미인데요. 인종적, 성적 편견이나 차별 등 사회적 이슈에 깨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퍼스 신문은 너무나 많은 훌륭한 대학이 워크 때문에 망쳐졌다며 총장으로 당선되면 옥스퍼드는 다른 길을 걷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표는 10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표를 가장 많이 얻은 5명이 11월 17일 최종 선거를 치릅니다. 옥스퍼드 대학 총장은 대학위원회를 주재하고 부총장 임명과 기금 모금, 대외 활동, 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I 무단 복제 규제. KB 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할리우드 배우와 연예인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이들의 목소리나 얼굴 등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관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지만 언제나 근로자 보호가 목표라며 이번 법안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와 연예인들의 소상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내년에 발효되는 이 법은 지난해 할리우드 배우들의 이례적인 장기간 파업에 영감을 받은 것이라며 AI를 이용해 연예인들의 목소리와 모습을 무제한 복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들이 계약을 깰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사망한 연예인의 목소리나 초상을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새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연맹과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의 프랜 드레셔 회장은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지난해 싸워 얻어낸 AI 관련 보호 조치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가 미국 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주 가운데 AI로부터 연예계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 선구자 대열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이 컨트리 음악의 발상지인 테네시주는 지난 3월 음악가와 예술가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이 실행 불가능하다며 오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시태그입니다. 달의 뒷면. 2019년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던 중국이 지난 6월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보내 달의 뒷면에서 암석 표본을 채취하고 지구로 귀환시키면서 또 한 번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달 뒷면을 연구한 첫 논문을 발표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국립천문대와 국가우주국 달탐사항공우주공학센터 등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달 뒷면 표본을 공동연구했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평론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발표한 논문이 달의 뒷면에 관한 연구에서 역사적인 공백을 메울 뿐만 아니라 초기 달의 진화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달 뒷면에서 채취한 표본의 물리적, 광물학적, 지구과학적 특성을 다뤘는데요. 연구 결과 달 뒷면의 토양이 달의 앞면 토양보다 밀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어 6호가 채취한 달 뒷면 표본의 입자를 분석한 결과 알갱이 크기가 이중 분포를 나타냈는데 표본이 여러 다른 출처로부터 혼합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현무암과 비현무암 물질이 혼합된 것으로 달의 화산 활동 역사를 기록하는 현무암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비현무암 물질도 들어 있었는데요. 이는 표본이 달의 다양한 지역과 지질학적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표본은 달의 남극, 에이티켄 분지, 특히 아폴로 충돌 분지 가장자리에서 채취됐는데요. 이 지역은 달 지각이 매우 얇아 초기 충돌 분지에서 유래한 원시 물질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창어 6호 표본은 달의 초기 충돌 역사, 화산 활동, 그리고 달 내부의 구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하며 달의 고대 진화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는 평가입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아, 17일자 기사인데요. 스웨덴이 다시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스웨덴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질문은 스웨덴 외교관들이 최근 평양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익 보호국 역할도 재개됐는지 묻는 것이었는데요. 밀러 대변인은 스웨덴이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스웨덴 외교관들이 평양에 복귀하는 게 시사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밀러 대변인은 스웨덴 외교관들의 복귀를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또 건설적인 관여가 다시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경 폐쇄로 인해서 국제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원조 활동에 지장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경을 개방해서 이런 원조 활동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스웨덴이 미국의 이익 보호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잠깐 짚어볼까요?
네, 스웨덴은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서 스웨덴은 미국인들을 대신해서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인 구금자 접견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외교관들을 북한에서 철수시켰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평양에 다시 복귀하면서 이런 역할도 재개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만남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도 나왔네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최근 만난 것과 관련해서 밀러 대변인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안보 협력이 확대되는 것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이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계속 확대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나라 간의 최근 회담에 대한 언급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김정은 위원장과 지난 13일에 만났고 이 회담은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은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가 이 만남은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봅니다. 17일자 기사인데요. 북한이 최근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입장을 밝혔네요.
네, 유럽연합 EU가 16일 북한의 즉각 모든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 안에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과 관련해서 EU가 어떤 요구를 했나요?
네, EU는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할 걸 촉구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더 이상 핵 개발을 추구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네, 북한이 최근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배경이 있었죠.
네, 북한이 지난 13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 또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은 이 시설을 통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2010년에 미국의 지그프리트 박사에게 영변 핵시설 일부를 보여준 것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공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자, 북한이 핵 개발을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네, 북한은 핵 개발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주장합니다. 지난 2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 참사관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에 대한 유럽연합 EU의 입장은 뭔가요?
네,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U 대변인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공급받고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건 국제법을 훼손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군사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양측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EU가 러시아와 북한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의 유엔 안보리 결의 또 국제법을 준수할 걸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에게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걸 요구했고요. 앞으로 국제사회는 이런 위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전 캐나다 대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 민주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9일자 기사입니다. 최근에 북한 연계 사이버 범죄 조직 탈륨이요. 이 언론사 이름을 딴 인터넷 도메인을 개설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 탈륨 또는 에메랄드 슬릿이 최근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5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이 해커 그룹이 미국의 BOA,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 이름을 사칭한 3개의 새로운 인터넷 도메인을 개설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도메인은 각각 boanews.me, 교도뉴스.us, 그리고 temuco.xyz입니다.
네, 이 해커 그룹이 이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칭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를 사칭해서 민감한 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탈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이 해킹 그룹이 운영하는 도메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밝혀질 도메인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에 법원 보고관이 정기적으로 이 해커 그룹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8번째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네, 새롭게 개설된 도메인들이 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됐나요?
네, 법원 보고관은 5월 10일 이후에 등록된 이 3개의 도메인이 금지 명령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도메인들은 북한 해커들이 통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북한 해커들의 활동 방식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탈륨은 과거에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유엔 기구를 사칭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정부 관계자나 대학, 싱크탱크, 인권 관계 단체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이들은 유사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비밀번호 계정을 알아내고 그 계정을 이용해서 중요한 자료를 탈취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은 BOA의 도메인을 개설한 것도 이런 목적 때문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들이 BOA 기자를 사칭해서 특정 인물에게 악성 이메일을 보내려는 시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해커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해서 컴퓨터를 악성 소프트웨어로 감염시키고 또 정보를 탈취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해킹 활동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 및 기반시설 안보국과 FBI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의 사이버 보안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 북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 5월에는 북한의 해커 조직 김숙희에 의한 언론인, 학자 등을 사칭한 해킹 시도를 경고하면서 공동으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8일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BOA 이름을 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데 대해서 언론인을 사칭해 정보를 탈취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각국 정부와 민간기관의 공동대응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런 해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네, 북한은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022년 2월 성명에서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그들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연계 해커들의 활동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19일자 기사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이 고중량 고위력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그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나요?
네, 북한은 18일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이 중등사거리 320km에서 정확하게 목표를 명중시키고 초대형 탄두의 폭발 위력을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미군 기지나 군사 지휘부를 겨냥한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사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미사일은 기존의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량해서 4.5톤급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시험에서 지하시설을 공격하는 벙커 버스터로서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륙 지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정확성 또 폭발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신감의 표시로 분석됩니다.
네, 미사일이 내륙에 떨어졌다면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보통 동해상의 무인도를 목표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이번에는 함경북도 산악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의 정확성과 폭발력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요. 한국과 주한미군 지하지휘부를 겨냥한 의도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험 발사와 함께 북한이 또 순항미사일도 함께 발사했다고요?
네, 북한은 이번에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개량형 전략 순항 미사일도 함께 시험 발사했는데요. 두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시험 발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네, 근데 같은 날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또 한국에 보냈다고 하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에는 종이, 비닐, 플라스병 같은 생활 쓰레기가 담겨 있었고 이에 따른 안전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저강도 도발로 한국 내 불안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의 시선 그리고 석탄 산업으로 유명한 OST 버지니아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세를 보인다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국 국민들만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3년 반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멀지 않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20세기 대부분 민주당이 강세였던 시골 지역인데요. 지금은 공화당 텃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올해 선거철 분위기는 어떨까요?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의 시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자국에 끼칠 영향을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도 크유에 사는 안헬리나 씨는 희망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차기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나 군사적 행동을 돕기를 기대해요.
반면에 드미트로 씨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이길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신이 두 후보 모두 우리를 지지하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정치 분석가 무콜라 다비듀크 씨는 말합니다.
한때 민주적이었던 국가를 독재 국가로 바꾸는데 수백만 명의 목숨이 희생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의 판매를 승인해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그런 무기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엇갈리는데요. 스비틀라니아 씨 같은 주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면 이반 씨처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도감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의 방식은 알려져 있으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이래 1,750억 달러를 써가며 우크라이나에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원이 더디게 도착하고 있는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금 우리가 파트너,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려 합니다. 전선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보급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석가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비슷할 것이며 이 연속성에 대한 전망이 어떤 사람들을 안심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크유에 있는 라줌코프 센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조만간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미국 대선을 생명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석탄산업 웨스트버지니아, 트럼프 지지 강세.
선선한 가을의 길목, 웨스트버지니아주 한 마을에서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 존 리치 씨입니다.
It's going to attract a lot of the female vote, the minority vote to her.
많은 여성표와 소수계의 표를 끌어들이겠지만 실체가 없어요.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운동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럴 만한 실적도 없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는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샤넬 드크루아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It makes me nervous because, to be honest, I'm a Trump supporter.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뀌어서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트럼프 지지자인데요. 별로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해리스 후보한테 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시골 지역인데요.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됐다 올해 무소속으로 바꾼 조 맨친 상원의원 덕분에 국가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여러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맨친 의원이 올해 은퇴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인기 있는 짐 저스티스 주지사가 상원에 출마하면서 공화당 의석을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공화당 소속 웨스트버지니아 주하원 원내총무인 마티 기어하트 의원은 저스티스 주지사가 유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석탄을 채굴합니다. 그런데 석탄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저스티스 주지사는 탄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탄 산업이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유권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주요 산업인 탄광업이 쇠퇴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웨스트버지니아주 민주당 대의원 트로이 밀러 씨는 주 민주당원들은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hat is directly because of automation, because of the coal bosses.
그건 바로 자동화 때문입니다. 탄광업계의 사장들이 일자리를 자동화로 바꿔버리고 지하 채광 대신 노천 채광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환경 규제를 탓하기 위한 편리한 희생양이 된 거예요.
저스티스 주지사의 경쟁자인 글렌 엘리엇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이 집권하는 것이 주 경제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We have to encourage small businesses in ways that hasn't been happening, and we have to keep our young people there.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계속 남아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의회는 낙태금지법, 반동성애법 같은 매우 보수적인 법률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 리치 씨와 같은 친트럼프 성향의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Why would you want to pay more a dollar more for gasoline? Why would you want to pay
휘발유에 왜 1달러를 더 내야 합니까? 왜 식료품에 25%를 더 지불하고 싶겠냐고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두 배 오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왜 원하겠어요? 해리스 후보가 그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지역 뉴스 매체가 지난 8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27%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2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포드 대통령이 의회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도록 요청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사면 문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했고 침체한 경기를 되살려야 했습니다. 1975년 미국의 실업률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외교정책 분야에서 헨리 키신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여러 성과를 이루었고 이 성과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헨리 키신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키신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미국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칠레의 좌파 정부인 살바도르 아이엔데 정부 전복 세력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포드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가 자신의 행정부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반겼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전직 대통령과 단절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지만 좋은 성과를 냈던 대외 정책은 예외였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닉슨 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변함없이 계승하겠다고 밝혔고 그 일환으로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 보좌관을 유임했습니다. 헨리 키신저에게 최악의 비판을 퍼부은 사람들도 키신저가 뛰어난 협상가였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할 때 국제정세에서 미국의 상황은 대체로 희망적이었습니다. 앞서 닉슨 전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 네오니트 브레즈네프는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두 가지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외교적인 면에서 포드 대통령은 소련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이전보다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은 포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공산군 사이의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1973년 미국과 북베트남이 체결한 평화협정으로 남베트남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이 되자 남베트남군이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포드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남베트남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의회에 남베트남에 대한 7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 비용을 부담하는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미국인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은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 원조에 반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베트남 공산군이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으로 진격했습니다. 보드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미국의 노력을 지지했던 베트남 사람들을 구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사이공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1975년 4월 30일 겁에 질린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밀치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대사관 옥상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앞으로 넘겨주었습니다. 부모들은 적어도 아이들만이라도 미군 헬리콥터를 타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게를 초과한 항공기가 이륙을 시도할 때 밖에서 헬리콥터를 붙잡았습니다.
보드 대통령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연합은 1948년 이후 몇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은 1973년 10월 6일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로 속죄의 날인 욤키푸르 아침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으로 불리는 욤키푸르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동지역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점령한 땅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이스라엘에 몇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기구로 인정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9월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미국 민간인들이 휴전선을 따라 이 지역을 사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람들은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동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지역에서는 여전히 긴장상태가 계속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끝으로 생생라디오 매거진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명왕성 발견의 길을 개척한 천문학자 퍼시벨 로웰을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천문학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퍼시벌 로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천문학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노력으로 명왕성 발견의 길을 열어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외교관으로 구한말 조선 정부와도 관련이 있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뉴잉글랜드라 불리우는 미국 동북부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웰의 가족이 처음 신대륙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로 온 것은 1639년이었습니다. 퍼시벌 가문은 1800년대와 1900년대 초 미국 의류 업계에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퍼시벌의 아버지 어거스터스 로웰은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피복 제조업을 했습니다. 퍼시벌은 그곳에서 1855년 태어났습니다. 아래로는 남동생 에버트와 누이동생 에이미가 있었습니다. 퍼시벌은 젊었을 때 미국과 유럽의 사립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두뇌가 명석한 그는 하버드대학교에 들어가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1876년 하버드를 마치고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기 위해 1년 동안 유럽과 중동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할아버지의 의류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일을 한 퍼시벌은 자신이 사업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있던 중 1883년 조선은 미국의 외교사절을 파견하기 위해 보빙사를 보냈습니다. 보빙사는 중간에 일본에 들렀을 때 주일 미국 공사의 주선으로 퍼시벌 로웰을 만났습니다. 그 인연으로 퍼시벌은 그해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고종도 예방했습니다. 고종은 로웰에게 보빙사 서기관 겸 고문이라는 관직을 주고 외교 업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퍼시벌은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민중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는 등 하는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로웰은 1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6권에 달하는 동아시아 관련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외교관이었지만 수학과 천문학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893년 로웰은 미국으로 돌아와 화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지오바니 슈아파렐리로부터 천체 관측을 배웠습니다. 그는 슈아파렐리가 화성에 있는 모종의 흔적에 대해 써놓은 기록을 보았습니다. 로웰은 슈아파렐리가 카날리, 즉 운하라고 이름 지어놓은 그 흔적은 분명 어떤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894년 로웰은 미국 남서부 아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 해발 2210m 고지에 천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망원경 제조사 알반 클라크 앤 손스의 고성능 망원경을 주문해 이곳에 설치했습니다. 로웰은 처음 오직 화성 관찰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금성, 수성으로 옮겨갔습니다. 로웰은 1895년 화성에 관한 첫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로웰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화성 표면 전체에 운하를 만들었다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이론은 화성인들이 적도의 따뜻한 곳으로 물을 옮기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웰의 이론은 당시로서는 진지한 과학자들의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그의 이론은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에게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웰의 책이 나온 지 3년 후 H.G. 웰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세계의 전쟁을 발표했습니다. 화성인들이 지구를 공격해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H.G. 웰스는 화성인들이 건조하고 황량한 곳에서 산다고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로웰이 하는 말과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로웰의 화성 이론은 에드가 라이스 버러우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러우스는 소설 타잔으로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버러우스는 화성에 간 미국 남성이 아름다운 공주와 사랑에 빠진다는 연작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1912년 시작된 인기 있는 그 연작 소설의 이름은 화성의 공주였습니다.
한편 로웰의 또 다른 저서 화성과 그 운하들 Mars and its Canals는 1906년에 나왔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화성의 생명체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화성 표면에 계절의 변화가 있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연중 어느 때 화성 표면이 어두워지는 것은 나무가 자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화성 생명체 이야기는 대단히 세심해 도시의 위치, 운하의 물길 등을 지도로 그려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퍼시벌 로웰은 그가 보았다는 화성의 그 흔적들이 그의 시력 문제 때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중에 있는 바람의 움직임과 사람 눈의 밝기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퍼시블 로엘은 해왕성의 인력도 연구했습니다. 해왕성의 움직임에 작은 변화만 와도 여러 천문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혹성이 해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로엘은 그 혹성을 플래넷 X라 불렀습니다. 로엘은 플래넷 X를 1905년부터 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같은 부분을 몇 주 사이를 두고 사진으로 찍어 비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태양계의 특정 물체가 이동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몇 장의 사진을 비교해봤지만 플래넷 X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뒤에 다시 플래넷 X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1916년 11월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끝내 플래넷 X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로엘 천문대에서 플래넷 X를 찾는 일은 그 후 여러 해 동안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25년 퍼시벌의 친척인 가이 로엘이 그 천문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가이 로엘은 퍼시벌이 중단했던 혹성 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후 퍼시벌의 동생 에벗 로렌스가 자금을 제공해 1929년 초 특수 망원 사진기가 설치됐습니다. 그해 관측소 관리인 V.P. 슬리퍼는 클라이드 텀바우라는 젊은 과학자에게 이 특수 사진기 일을 맡겼습니다.
텀보우는 로엘 천문대에 자신이 관찰한 목성과 화성 그림을 보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측소에 새로 설치된 망원경 사용법을 신속하게 익혀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텀바우는 빈틈없는 관찰 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따른 연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관찰 1년도 채 안 된 1930년 2월 18일 그는 대단히 특이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는 멀리 있는 혹성처럼 하늘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퍼시벨 로엘이 그토록 찾으려 했었던 플래넷 X였습니다.
3월 13일 클라이드 텀바우와 V.M. 슬리퍼는 새로운 혹성의 발견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날은 퍼시벨 로엘의 75세 생일날이기도 했습니다. 텀바우는 그 후 13년 동안 새 혹성의 움직임을 관찰 기록했습니다. 그는 태양 주위를 도는 700개가 넘는 작은 물체, 즉 소행성들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갤럭시라 불리우는 여러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퍼시벨 로엘은 살아있는 동안 천문학에서 자신이 찾았던 곳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플래넷 X, 즉 명왕성을 다시 찾아내기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965년 발사한 화성 탐사선 마리너 4호에 의해 그가 주장했던 화성의 운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로엘이 애리조나의 플래그스태프에 건설한 천문대는 명왕성 발견 외에도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V.M. 슬리퍼는 이곳에서 우주가 계속해서 확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천왕성 주위에 띠가 둘러져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도 바로 로웰의 천문대였습니다. 로웰 천문대는 오늘날 넉 대의 천체 망원경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천문학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로웰 천문대는 다른 여러 천문대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 어디엔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퍼시벌 로엘의 과학탐구 정신은 오늘날과 같은 광범위한 천문학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천문학 연구의 역사를 바꾼 퍼시벌 로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